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를 읽고 있는데 옛날 왕들의 역사지만 이거 유대인의 역사 아니에요.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거는 이를테면 솔로몬의 실록, 뭐 유다왕의 역대시략 뭐 이런 거 따로 있어요. 열왕기는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자라왔으며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부흥을 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병이 들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가요 우리와 관계없는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거든요. 우리가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 혹은 어떤 순종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이 22장이거든요. 근데 그 절반이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다윗의 후손이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도 이 다윗이 기준인 거죠. 다윗처럼 하면 좋은 왕. 다윗의 길을 떠나면 악한 왕 되는데 왜냐하면 다윗의 성경에서 중요하거든요. 오죽하면 신약 성경에서 다윗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소개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을 복주시고 천하 만민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강대한 나라로 세우려고 하셨는데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한 번도 강대한 적이 없었어요. 늘 그 이방인의 침략을 받고 고생하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처음으로 모든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주신 안식의 땅에서 그야말로 안식을 누리게 만든 첫 번째 왕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창세기 18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도는 성경에 정의와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처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왕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물론 다윗도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 상하 묵상할 때 본 것처럼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어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다윗의 후손들도요, 사실 그런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르시며 응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공동체의 언약의 자손들을 세상에 복이 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야 될 사명을 왕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레미야 묵상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들을 일러서 목자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을 기르는 목자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고, 교회가 어느 부분에서 부흥하고 어느 부분에서 병들고 무너져 내리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열왕기상 읽을 때 열왕기상 2장을 길게 묵상했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다 뿌리 뽑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안정적인 통치권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다윗의 후손이 이제 안정적인 통치권을 확보하면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청년. 예를 들면 무슨 박모 청년. 그런데 이를테면 영국 이제 여왕이 아니죠. 영국 왕의 딸과 결혼했다. 이러면 이게 뉴스거리가 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세요?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지금 영국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러면 뉴스거리는 되겠죠. 어떻게 반응이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영국 왕은 사실 실권은 없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 왕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왕은요, 그 시대에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에 필적할 만한 세력이 그때까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지금 이집트 여행 가면 볼 수 있는 피라밋이나 무슨 그 거대한 신전이요, 대부분은 솔로몬 이전, 아브라함 이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거의 신비에 속할 만큼, 불가사의에 속할 만큼 엄청난 세력을 가진 나라가 애굽이요. 그 애굽의 딸을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고대 사회의 거의 모든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거든요. 이 왕실 간의 결혼은.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다윗의 왕국이 애굽이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혹은 애굽이 눈치를 봐야 될 만큼 거대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 고대 근동에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한 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 그런 암시를 하고 있어요. 이 잘못한 일이다 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린 거다. 예배를 드린 거다. 이거를 더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장가든 거, 이거 별거 아니야. 그거 조금 이게 문제가 많은 거야.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기본 산당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이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은요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를테면 그 사람이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그래서 얼마나 큰 뒷배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더 크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져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면 어리석은 것이고,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면 그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에게 장가든 거 그거 별거 아니고, 오히려 솔로몬이 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기본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큰 제물 1,000번제라는 거는요 이게 뭐 천가지가 아니고 여하튼 어마어마한, 혹은 왕의 위세에 걸맞는, 혹은 자기가 정성껏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보시면, 열왕기상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튼 이렇게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기도하는데요, 3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종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아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이 큰 백성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거는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의 메아리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솔로몬이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시고 그 외에 이것저것 보너스로 엄청 많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묵상했는데, 안 하신 분은 나빠요. 대부분 하셨겠죠. 어제. 그죠? 어제. 어제 이 말씀 묵상했어요. 어제. 그래가지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를 받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은 솔로몬이 기도응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결론 한번 보실래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사건이요 상당히 좀 중요해요. 간단하고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해요. 장녀가 두 명이 있었어요. 한 집에 살았어요.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장녀 짓을 그냥 했겠어요? 이 사람이 뭐 술도 마시고 정신이 없지 않았겠어요? 밤에 자다가 한 아이가 눌려 죽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만 남은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를 둘러싸고 서로 내 아이다. 죽은 아이가 네 아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이러면서 둘이 다투어가지고 여튼 이제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좀 어떻게 읽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출산을 다 부담스럽게 여기고 아이 키우는 거를 귀찮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는 이런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격가지가 되기는 하지만 여하튼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의 배경이 아이 낳아서 키우는 이야기 오늘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거나 안 하는 것이 좋은 이런 일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구원을 얻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아이를 잘 낳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를 많이 낳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왜 안 따라하세요? 요즘은 딸 둔 부모들이요. 자기 딸 고생한다고 애 낳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나빠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뜻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에베소가요, 엄청나게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였어요.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이 낳으면 이 음란과 방탕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이 낳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아마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여튼 아이 키우는 거 귀찮아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기를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에 휩쓸려 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정숙하게 예수 잘 믿는 여인이라면 그리고 정말 믿음과 사랑과 정결함에 거하는 그런 일꾼이라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런 일꾼이라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리고 잘 키워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아이를 많이 낳고 잘 키우도록 교회가 잘 도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출산을 막 장려하고 여튼 우리 교회는 젊은 여종들, 젊은 남종들이 여튼 아이를 3명, 4명, 5명 낳아서 키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해주셔서 고마워요. 귀 있는 가임기 여성들은 들을지어다. 여튼 여튼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게 좀 격가시기는 하지만 창녀들인데 아이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라기보다 좀 질투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 본문에서 서로 살아남은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이 두 창녀는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 한 여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구분할 수가 없어요. 창녀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서로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여인은 내 아이는 죽었는데 왜 네 아이는 살아있냐 뭐 이런 어떤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솔로몬이요 모성애를 이용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줬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칼로 반으로 나누어서 줘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게 질투심에 매여가지고 내 아이는 죽었는데 왜 네 자식은 살아있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여인은 그럼 뭐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못 키워도 좋으니 얘 죽이지 말고 저 여자 줘라.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 시기심과 질투심에 매여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갈등을 솔로몬이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 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왜 하필 창녀 이야기냐는 거예요. 왜 하필 창녀 이야기냐. 그것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왕이 재판을 얼마나 그 중에서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솔로몬이 평생에 이 재판 하나만 했을까요? 아니죠. 재판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창녀 재판을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에게 장가든 것보다 더 길게 이야기해요. 뉴스에 나기로 하자면 그 애굽 왕의 딸에게 장가든 것이 뉴스에 몇 날 며칠 날 만한 일인데 성경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창녀의 재판. 그래서 창녀의 모성애를 이용해가지고 여인의 모성애를 이용해서 엄마 찾아준 이 이야기를 더 길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읽을 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다윗 왕국에서 도대체 창녀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잊지 못할 것이요. 장기갑 운동과 요컨대 은약의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에서 장녀는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장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나 장녀예요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 왕국에서는 장녀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왕 앞에까지 올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왕에 싸움 났는데 그냥 바로 왕 앞에 달려왔겠어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다 지파별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동네에서 생기는 문제는 그 동네의 장로들이 성문 앞에서 해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문 앞에 갔는데 장로들이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통 1심, 2심, 3심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점점 해가지고 이제 왕 앞에까지 왔던 거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올 수 있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장녀가 시시비비가 생겼는데 장녀들이 억울하고 막 서로 싸움이 생겼는데 이 장녀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까지 찾아올 수 있는 정도의 세상이었던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줘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이 장녀의 한을 풀어주는 거죠. 장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관여해서 해결했던 재판이 많이 있었을 터지만 성경이 그 중에서 장녀 재판만 길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장녀처럼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장녀처럼 어디 가서 자기 한을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고 그런 가련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고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해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그 연약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거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창녀처럼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눈에서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능력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하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나는 이 일을 기뻐.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어느 시대에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용맹한 사람이 고대 사회에는요 전쟁이 많고 싸움이 많았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능력이 이게 경쟁력이었어요. 우리는 이 여기서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는 경쟁력 정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지혜, 그런 경쟁력, 그런 경제력 이거 너 자랑하느냐? 그거 자랑거리 아니야. 진짜 네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네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너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특별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요 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사회의 약자를 품어내는 거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줄 모른 채 그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느냐 또 그런 어떤 능력을 배우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쉽게도 너무 경쟁적인 자본주의 문화에 살고 있어요. 너무 경쟁적이에요.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살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끼리 살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또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자기 삶의 그 바운더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줄 아는 능력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명절 되면 어려운 이웃들 과일이라 뭐 선물 갖다 주는 일을 늘 하다가 코로나 때 못하고 농촌교회 방문하다가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12월에 이웃섬김 잔치 마을별로 교회에서 주는 종잣돈 가지고 그 돈 보태가지고 여기저기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그거 하고 난 뒤에 우리 다 갔다 와서 이제 소개하고 뭐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못하는데 마음에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찾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12월에 우리 그 사역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해마다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 해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막 어려운 사람 찾아서 돕고 한 달 동안 사역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할 때 해마다 나온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한 영역에 살고 있고 우리는 괜찮은 지역에 살고 있고 우리 하는 일과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고 배우고 뭔가 이렇게 접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계속 빼앗겨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도요, 다 자기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가난하고 연약함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육 혹은 우리 시대의 미디어가 그런 경향을 부추기고 있어요. 부추기고. 그래서 가난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부자를 부러워하다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위해서 투표해요. 이를테면 무슨 정치 정당이 있고 정책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 가난한 사람이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청년들이 청년 복지 예산을 깎는 정당에 표를 주는 거죠.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건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거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전 세계적인 현상. 강수돌 교수 이분은 이제 물론 은퇴는 하셨는데 강자 동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기 쉬운 책이에요. 제목이라도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혹시 또.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강자 동일시. 처음 소개하나요? 이분이 책을 많이 쓰시는데요. 예수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잘 분석하고 우리가 얼마나 병든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데 이 책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인데 늘 부자를 부러워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인데 늘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회가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어쨌든지 우리는 하여튼 경쟁에서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강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무능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늘 어떤 그 실패감, 패배감에 매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그러다 보니 일 중독, 돈 중독 이런 거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병들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발하는 책인데, 하여튼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앞서가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괜찮은 책이에요. 이 책은 한번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저한테 오시면 빌려드릴 수도 있어요. 이 책은 한번 사서 읽을 만하고 또 이런 책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파울 페르하 에허. 이 저자 이름도 어려운데 벨기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가. 밑에 책 소개하면서 날개에다가 요즘 왜 이렇게 사이코가 많을까? 이 사람은 정신의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여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 보면. 이 책 앞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번역한 책이어가지고 안 사도 돼요. 이거는. 이런 거는 안 사도 됩니다. 또 웬만한 시내 도서관에 다 있으니까 빌려서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엔론 사회라는 말이 나와요. 엔론 사회가 미국의 엔론이라는 대기업이 있었는데 그 미국의 엔론이요. 인사 관리를 하면서 매년 그 직원들의 성과를 점수로 매겨가지고요. 등수를 매겨요. 등수. 그래가지고 앞에서부터 1등에서 10등까지는 이를테면 보너스를 두둑하게 주고 하위 10%는 네가 무능해서 지금 우리가 돈을 못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창피하게 만들고 하위 10%를 늘 해고를 했대, 해고. 그래서 그 엔론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늘 경쟁하면서 어떻게 해서 등수를 매겨가지고 그 하위 10%를 늘 해고하니까 해고가 되는 거는 마치 자기의 무능인 것처럼 생각하는 뭐 이런 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우리 현대사회를 분석하면서 우리 시대가 인간의 나쁜 측면을 계속 조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패배하면 부끄러움을 가지고 또 앞서가면서도 늘 불안과 두려움, 언제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현대인들이 항상 어떤 이 부정적인 감정, 안 좋은 기분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책 표지가 바뀌었어요. 예전 구판은요, 진짜 괴물 중 귀신 같은 뭐 이런 표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엄청 기분 나쁜 이야기가 막 적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괴물로 변해가고 있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 혹은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 낼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노는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 소돔의 죄가 뭐냐? 소돔은 단순한 음란함이 아니고요. 빈부격차가 너무 컸어요. 소돔은 빈부격차가 너무 크고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거만, 자만심에 매여가지고 자기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줄 몰랐어요. 빈부격차가 커지고 부자가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줄 모르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품어낼 수 없는 세상은 소돔 같은 세상이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성경이 가르쳐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세상에 복이 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을 때 도대체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해야 제사장 나라 되냐? 성경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줄 알아야 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 그거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오늘 본문 같으면 창녀처럼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고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다. 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묵상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처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는 완전히 달라요. 지난주에 성경 사물 전시회할 때 양털이랑 염소털 만져보셨나요? 생김새도 다르고 털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것을 가지고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주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 맞는 말이지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시대 교회의 형편을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지옥 갈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시대의 영적인 예배당을 출입해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 많을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지난번에 예레미야 묵상할 때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8절 그 뒤에 8절 있습니다. 계속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번영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드나들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예배하면서 성전에 대한 자부심 혹은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거짓말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집에, 말씀의 집에 받지 못한 채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이거 얼마나 참 어렵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내시고 양육해 가려고 하시는지를 잘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은, 또 지난주에 읽었던 지난번에 묵상했던 예레미야는, 또 성경 전체는 그것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거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뭐를 했느냐 이거를 주님이 질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쭉 보시면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너희는 내가 주릴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고 나를 도와줬다. 의인이 당황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내가 물을 마시게 했습니까? 나 그런 적 없어요. 의인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주님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희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선언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내가 주릴 때 목마를 때 나그네들 헐벗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신경 안 썼잖냐.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주리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들 헐벗으신 것 보고 외면한 적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예수님 마지막 설교였다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것이 너희들이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거냐.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를 따른다 그러는데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거냐. 너희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드는 인생이 되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기준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 구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객과 고아와 과부들, 우리로 치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품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부자들이 많이 모이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출세한 사람 많이 모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병이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좋은 직업,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진짜 능력이 있고 네가 정말 지혜가 있다면 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 눈에 눈물 닦아주고 그 영혼 일으켜주고 그 사람들을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뭐냐? 장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의 곁에 서고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관심 없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과시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은 친구인지에 대하여 막 자랑.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지금 이제 그 은퇴하셨는데 그 목양실에 가면 역대 대통령들과 찍은 사진이 쫙 있어요. 다 제가 싫어하는 대통령하고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랑거리,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그 힘 있는, 세력이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이 있다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능력, 그런 지혜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더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그저 따뜻한 마음을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돼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또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지를 계속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은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섬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잘 도울 수 있을 거냐. 우리가 늘 찾아가서 뭐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이거 좋지만 이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냐. 아니에요. 아닌 경우도 많아요. 누구를 도우려다가 망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난한 나라의 원조를 해서 가난한 우리나라 이 농업 생산성이 늘 문제가 되고,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밀 농사 안 되거든요. 밀 아닙니다. 우리나라요, 한국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밀 농사 많고요, 밀 먹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산 밀가루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밀 농사가 쫙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밀 운동하는데 이거 어려워요. 이게 원조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나라 이 농업 한 축이 무너져버린 거죠. 그러니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긴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그거는 성도들 중에 그런 영역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야죠. 우리 교회는 또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 이번 이제 한가위 때도 하기는 하겠지만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줄 뭐 이런 것,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 계속 했던 것이 백미 기탁.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찾아가면 뉴스에 안 나오는데요, 동장하고 사진을 딱 찍으니까 막 어디 나와요. 막 우리가 잘하니까 예전에 평화일동에서는 저한테 표창장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야, 뭔 시장 표창을 받아, 나는 천당 가서 복 받아, 이러면서 제가 안 받았거든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 문에 걸어놨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런데 하여튼 누구를 돕고 섬기는 것이 이게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지혜가. 그냥 따뜻한 마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오늘 설교의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난한 사람, 우리 동네에 가난한 사람, 혹은 이 전라북도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도울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개발해야 될 필요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배워야 될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지혜,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장녀처럼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 눈에서 눈물 닦아줄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연약한 사람을 보듬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갖추는 일꾼으로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